다큐멘터리 사건 다시 보기 푸에블로 나포 사건 다섯 번째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사건 다시 보기의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자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던 소련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지 8일 뒤인 1968년 1월 31일 알렉세이 코식인 소련 수상에게 비밀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미국의 린든 존슨 도당은 한반도에서 호시탐탐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만일 미국과 남한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해온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난 1961년에 체결된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해 소련의 지원을 기대할 것입니다.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은 미국 해군의 체사 피코호가 영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뒤 160년 만에 벌어진 나포 사건으로 이 사건은 미국에 치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한반도에 집결시켰고 북한은 혹시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이런 걱정 때문에 소련에 미리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런 북한의 요청에 소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소 정성윤 교수의 말을 들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련 측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는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 소련은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푸에블로를 빨리 송환하는 것이 이 위기 국면을 타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소련은 북한의 푸에블로 나포 사건에 당황했지만 푸에블로호를 풀어주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도 완곡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도움을 구하는 북한의 요청에 도리어 푸에블로호를 석방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듯 소련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둘러싸고 때로는 북한과 협력 관계를, 때로는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일민국제관계연구소 정성윤 교수는 일정 기간 동안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두고 북한과 소련이 긴장 상태에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련은 2월에는 미국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푸에블로와 승무원들을 돌려주라는 충고를 김일성에게 전하는데 북한은 이 또한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훗날 그 소련 수상 코식인 이제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인 조두환에게 불만을 상당한 정도에 터뜨리고 이런 그런 토로했던 내용들의 기록이 지금 남아 있고요. 68년 4월에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가 당시 북미 간에 진행 중이었던 그 판문점의 비공개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다시 소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푸에블로 나포 자체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보기 드물게 가혹한 처사다, 행위다 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북한과 소련 간의 관계를 볼 때 당시에 소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를 거부해왔고 일정 정도 기간 동안 푸에블로 나포 사건을 두고 북한과 소련 간에는 어떤 긴장관계가 일정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푸에블로호 나포를 둘러싸고 소련과 북한이 벌였던 신경전 중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인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자신의 회고록 대화에서 밝힌 사건인데요. 리영희 교수는 회고록에서 소련의 압력을 거부하는 북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 비서.
네, 차관님.
지난번에 호출한 북한 대사는 왜 아직도 연락이 없는가?
아, 저 그것이요. 아, 소련 외무부 차관이 뵙길 원한다고 분명히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대소련의 외무차관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 몇 번을 불러도 호출에 응하지 않으니 이 자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되겠구만. 이것 봐, 비서.
네, 차관님.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내가 직접 북한 대사관으로 가봐야겠어. 이 사람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만.
차관님, 북한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기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차관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북한 대사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렇겠지.
어서 오십시오, 차관님.
이거 누구시더라?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런데 이거 대사는 어디 계시오?
저는 이곳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3등서기관입니다.
뭐라고?
다른 분들이 모두 바쁘셔서 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거 봐! 내가 소련의 외무차관이야. 주재국 차관이 방문을 하면 당연히 대사가 나와서 영접을 해야지. 1등서기관, 2등서기관도 아니고 이거 3등서기관을 내보내다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는 북한에 압력을 넣는 소련과 이에 대항하는 북한의 모습을 이같이 묘사하고 있지만 소련이 북한에 압력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신라대학교 사학과 김정배 교수의 말입니다.
사실 북한 지도부는 이전에 한국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압력 비슷한 게 오게 되면 거부하고 이러는데 요 사건에서도 뭐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는 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압력에 대해서는 압력하지도 않고 압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게 되면은 강력 반발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북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상황을 악화시키는 보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한 조언 정도, 권고 정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이거는 그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배 교수는 특히 당시 갈등 관계에 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보더라도 소련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여지는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소련이 북한에 압력을 넣지는 않았더라도 상황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련의 노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민국제관계연구소 정성윤 교수는 지적합니다.
북한과의 오랜 기간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나 당시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그 중소 간의 갈등의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 중소 간의 갈등에서 최소한 북한을 중립화시켜야 하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소련의 어떤 이러한 대북 압박,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푸에블로호 송환을 둘러싼 미소 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드디어 북한과 미국 정부는 푸에블로호와 숙면 송환을 위한 회담을 열게 됩니다. 이 양자 회담도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거리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사건 다시 보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